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약간 좀 시원하시죠? 예, 대덕산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벌써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힌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 4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읽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태어나면 모두가 다 뭐 사병으로 가든지 뭐 장교로 가든지 어쨌든 군대의 그 의무 복무를 마쳐야 되는데 저는 군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하고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성교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이 복음 앞에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낙하산, 여러분 낙하산 타보셨습니까? 예, 안 타보셨죠. 그래서 은근히 촬영도 할 겸 한번 군대 얘기를 한번 저는 낙하산을 타봤는데 기본 점프 네 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 낙하산을 탈 때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제 점프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열기구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높이 높이 올라가서 열기구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점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열기구의 크기에 이제 한 4~5명 타고 조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낙하산 뛰어내릴 사람들이 4~5명 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하늘 올라가는데 막 온갖 생각들이 만감이 막 교차가 되거든요. 낙하산이 한 만 개 중에 하나 정도가 펴지지 않거든요. 한 만 개 정도 중에 거의 대부분 다 펴지지만은 만 개 중에 한 하나 정도 낙하산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만 개 중에 그 하나가 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모두가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서 낙하산 타기 위해서는 지상 훈련을 한 달 정도 해요. 공수 훈련이라고 하죠. 그 좀 훈련이 좀 좀 약간 빡시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좀 1m쯤 높이에 올라가서 밑에 이제 그것은 뭡니까? 모래 같은 거 많이 깔아놓고 뛰면서 접지 훈련을 하거든요. 발끝이 딱 닿으면 닿는 순간 몸을 탁 굴르고 그런 연습도 하고 이제 낙하산 뛰어내릴 때 동작이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딱 내려오면 이 무릎을 다 관절을 다 다치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빨리 내려올 때 발끝이 딱 땅에 닿는 순간 이제 그 하중을 온몸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바퀴 탁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낙하산이 한 4초 정도 후에 이제 펴지기 때문에 낙하산이 4초 후에 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주 낙하산이 안 펴지면은 그 보조 낙하산을 가슴에다가 딱 이제 안고 가는 거죠. 이렇게 딱 메고 주 낙하산이 안 펴졌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제 그래서 이 보조 낙하산을 막 펴가지고 이제 생명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4초 후에 펴지기 때문에 4초 후에 하늘을 쳐다보고 1, 2, 3, 4초 후에 하늘을 쳐다봤을 때에 낙하산이 없고 허전하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게 가서 이게 배에 있는 것을 막 창자 끄집어내듯이 창자를 끄집어내듯이 막 이렇게 해야 이제 보조 낙하산이 펴지거든요. 그래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4초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4초를 세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하면 금방 그냥 급하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면 1초 만에 뭐 하나, 둘, 셋, 넷 하고 딱 보면 허전해서 막 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주 낙하산이 펴지고 보조 낙하산이 펴지면은 위험해요. 툭툭툭툭 떨어져요. 주 낙하산이 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조 낙하산까지 다 펴거든요. 그래도 두 개를 펴고 두 개 펴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위험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두 개 편 사람은 내려와가지고 교관한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혼이 막 엄청나게 혼나는 거죠. 이제 그만 죽으러 누가 보면 십장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두 개를 폈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초 이제 연구한 결과 사초를 세려면 하나 둘 셋 1, 2, 3, 4 이것보다도 이제 연구한 결과 1만, 2만, 3만, 4만, 뭐 3계금 4 이렇게 1만 이래 안 되고 1만 하다 보면 길게 1만에 이제 1초 가요. 그 뛰어내릴 때는 막 급하니까 그래서 1만, 2만, 3만, 4만, 3계금 4 해서 이제 탁 했을 때 허전하면 이제 빨리 빼다 안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 되는데 두 개를 펼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갈 때, 이 기구 타고 열기구 타고 이제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조교가 가만히 안 둬요. 막 이제 군가를 부르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고 막 다 끝나고 나면 여자친구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럼 여자친구 이름을 불러라. 없습니다. 없으면 엄마 이름 불러라. 그러면 너희 누나 있느냐? 누나 이름 불러라. 1초도 생각을 안 줘요. 왜냐면 1초라도 생각을 주면은, 아, 내가 만 명 중에 한 명이다.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발이 안 떨어져요. 높이 하여튼 1.2m 좀 올라가서, 제일 앞에 사람을 이제 딱 뛸 준비 됐습니까? 하면 이제 탁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예, 열기구에서 탁 뛰어내려야, 이제 공중에 이제 점프해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래, 뛸 준비 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하면 조교가 뛰어! 하면 바로 뛰어야 되거든. 뛰면은 4초 같으면 이제 한 이 사람의 몸이 한 50m 정도는 그냥 떨어져, 50m. 거의 자살하는 기분이에요. 50m 좀 떨어졌다가 낙하산이 탁 펴지거든요. 그래, 뛰어 하면 막 탁탁탁 뛰어내려가 줘야 되는데, 한 번은 앞에 선수가 조교가 뛸 준비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교께서 이제 뛰어 하니까 그 선수께서 뒤로 돌아보고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이음 그래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면 못 뛰어내려요. 절대 못 뛰어내려요. 내가 만명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뭐 굳게 믿어지면 절대 못 뛰어내려요. 그때부터 조교도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셋 할 때 뛰어내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셉니다. 하나, 둘, 셋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잠깐! 하면서, 아, 지금 준비 안 됐다, 준비 안 됐다. 아, 그러면 조교가 또 다시 알겠습니다. 다시 셋 하면 뛰어내립니다. 자, 하나, 둘, 딱 들어오면, 잠깐! 그렇게 하는데 계속 잠깐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전우들은 막 발발 뜨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빨리 뛰어내려줘야. 그런데 앞에서 지금 막 잠깐 하니까 다 뜰고 있는 거예요. 조교가 이제 한 네 번째쯤은,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뛰어내립니다. 예. 자, 하나, 둘 하면서 이제 있잖아요. 조교가 막 히프를 딱 차면, 둘 할 때 잠깐 하려고 했는데 둘 하면서 차니까. 그러면서, 으아! 하면서 이제, 낙하산이 거의 다 이제 펴지거든요. 으아! 하다 보면 이제 펴지거든. 그냥 땅에 내려오면 밑에 전우들이 막 한 100명쯤 딱 낙하산 이제 메고 딱 앉아 있는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모르잖아요. 그럼 딱 밑으로 딱 뛰어내리고 나서는 이제 탁 시침을 따이면서 전우들에게 탁 하면서 차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참 그리고 훈련 받는 게 참 재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훈련 중에 도피 및 탈출이라는 또 훈련도 있어요. 이제 전시에 이 아군 진영이 아니고 적군 진영에 깊이 들어갔다. 적군 진영에 들어갔으면 고립된 거잖아요. 그럼 적군 지역에서 아군 지역으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 도피 및 탈출하는 그 훈련을 하는데, 밤에, 캄캄한 밤에 사람을 홀수로 한 5명이나 7명 정도를 일개조로 이제 조를 짜줘서 밤에 한 8시쯤이나 8시 반쯤 캄캄한 밤에 한 번도 안 가본 산에다가 갖다 내려놓고 지도를 주고 나침판을 주고 내일 아침에 이 지점까지 6시까지 와라. 그러면 그때 집길에서 아침 식사를 준다 하고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밤 8시나 8시 반쯤 돼서 이제 내일 아침 6시까지니까 거의 이제 한 10시간 정도 시간을 주잖아요. 10시간.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 평지길을 1시간에 한 4km 정도 걸어요. 4 내지 5km, 군장을 안 매면 그냥 이렇게 걸으면 4, 5km. 군장을 매면 평지길 한 4km쯤 걷는단 말입니다. 산악길은 1시간에 한 2km도 겨우 걸어요. 근데 밤에는 1km 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한 10시간쯤 주는 것 같으면은 집길 제하고 한 10km쯤 떨어뜨려 놓고 이제 어느 산에다가 이제 던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방향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빨리 가자. 빨리를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그래서 한 발도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지도 보는 방법, 독도법 같은 걸 군인들은 다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직길지는 지도에 그려져 있어서 내일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딘지는 알지만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디디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야간에는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면 고지를 올라가야 돼요. 작은 산이든 큰 산에 쭉 올라가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계곡이 있으면 안 되고 산에 쭉 올라가서 좌우를 빙 둘러보면서 이제 중요 지형 지물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이제 뭐 도로 같은 거, 뭐 하천, 뭐 이런 것이 좋죠.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뭐 차가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어디 뭐 강물도 이렇게 보이고, 뭐 교량도 보이고, 이렇게 조금씩 보여요. 그럼 중요 지형 지물 몇 가지만 딱딱, 아, 저기 강이 있고, 저기 교량이 있구나. 아, 요 옆에는 뭐 연못이 있구나. 뭐 몇 가지만 딱 보면, 지도를 딱 보면은, 아, 우리가 있는 위치가 여기구나 하고 이제 금방 한 10분 내로는 군인들이 이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10분 내로 우리가 내가 있는 위치를 거의 다 파악을 해요. 내가 있는 위치를. 내가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하고 또 가야 될 목적지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딱 보면은 내가 가야 될 위치와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현재 있는 위치를 딱 보고 지도 정치를 한다고 지도를 그대로 현재 있는 땅과 지도를 동서남북 나누어가지고 정확하게 지도를 딱 놓으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침판을 딱 갖다 놓으면 아 내가 남동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남동 쪽 한 12km 지점에 내가 가야 될 지점이 있구나. 해서 아 남동 쪽은 아 이쪽이구나. 아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반대쪽으로 하면 더 멀어지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 딱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지도에서 한 100m나 500m쯤 가면 이게 독립 가옥이 한 채 있구나. 아 1차 목적지는 500m 떨어진 곳에 독립 가옥이 한 채 있네. 그 옆에 연못이 있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쭉 가서 독립 가옥이 있고 연못이 있어요. 또 거기서 또 다시 지도를 보고 또 나침판을 보면서 가고 가다 보면 그 다음날 아침 6시쯤 되면 웬만하면 다 그 집길지에 도착을 해요. 한 두 개조나 세 개조 말고는 막 거의 대부분이 다 도착을 이렇게 해요. 우리 도피미 탈출할 때에 필요한 것이 지도더라고, 지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나침판이에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게 참 영적이다. 지도는 정확한 위치를 그려놓고 있거든요.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와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그 위치. 그럼 지도를 보면 야, 이 산세가 험악하구나 어디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산의 7부 능선을 따라서 가는 거지 막 평지길로 와서 이제 큰 도로로 하면 쉽지만은 큰 도로로 가면 그 중간중간에 대항군 이제 북한군 군복을 입고 따발총을 가지고 거기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도로 쪽으로 하면 잡혀요. 잡히면 김일성 고춧가루 먹이기 해가지고 이제 사람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 고춧가루를 이래 넣어요. 고추 맛이 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도로는 절대 안 가죠. 다 잡히니까. 그래서 산의 7부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훈련할 때는 어렵지만 하고 난 이후에는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때에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맞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그반 다 벗겨지고 그반 죽도록 맞았단 말입니다. 그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제 사마리아인이 구원자가 되어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태워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막으로 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좀 돌보아 줘라.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내가 갚아 주리라.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주막에 맡겨두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막 안에 인도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나 또 우리를 양육할 수밖에 있도록 되나른 둘의 능력을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야, 내가 주막 안에서 되나리온 둘의 은혜를 입으면서 나는 돌보심을 받아야 될 자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면 만세 다 됐다, 아, 나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다 됐다 하고 이제 만세 부른 사람이 있는데, 예, 뭐 만세는 부를지라도 다시 손을 내리시고 계속 손 들고 있으면 불 쓰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만세는 한번 부르고 이제 손을 또 내리는 겁니다. 예, 이제 구원 받았죠. 그 이후에 우리는 돌보심을 받아야 될 자이고 또 이렇게 강도에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회복을 해야 돼요. 예, 또 주인, 주막 주인의 이 돌보심과 이끌림을 받아야 될 자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라는 세계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교회에 맡겨놓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돌보심을 입어야 될 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내 한 사람이 교회의 몸이 될 수가 없고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신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면서 자라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 열주에 터득한 것을 배우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세계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아는 그런 종들을 우리 앞에 두셔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를 보고 찾아가도 되지만은 나침반을 활용하면 금방 방향은 제시해 주는 거죠.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주셔서 또 이런 수양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또 많은 종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야, 내가 마음의 방향이 삐뚤어져 있었구나, 내가 다른 방향에 가 있었네, 이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종들을 통해 또 성들을 통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사울과 다윗의 생애,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이 방향을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삶을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던 삶, 바로왕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초를 아시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열두 지파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어서 또 이들을 다스리게 하고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 왔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도 저 열국들처럼 왕의 제도를 끌어와서 우리도 보이는 왕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그 왕이 세워지면 저 블레셋 족속들이나 저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에돔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에 우리 앞에 세워진 그 왕이 가서 다 해결하도록 하자. 왕을 세우자.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무슨 왕을 구하느냐? 아, 아닙니다.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호시아 13장에 보시면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왕을 피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원대로 왕은 주셨어요. 그 첫째 왕이 이제 그 사울이라는 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들의 마음 속에 이들이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삶에서는 해방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의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몸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그 마음 안에 약속이 들어와 있지 아니해서 참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양과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이 분배되어졌는데도 세월이 지나고 지나도 이들의 마음에 왕 대신 하나님이 세워져 있지 않더라는 거죠. 사사기 끝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의 마음 속에 왕 대신 주님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님은 당신이 찾아가셔서 그들 마음 속에 생명이 되시고 그들 마음 속에 주인이 되셔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하라. 한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그 마음속에 그 인생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노라, 나는 너를 내 어깨에 짊어졌다, 내가 너의 책임자이며 내가 너의 주인이며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에게 기묘자가 되겠다. 귀하고 놀라운, 귀하고 묘한 원더풀이 되겠다. 기묘자다. 아,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 저 피지가 또 열만 돼가지고. 이 놀라운 원더풀의 하나님이다. 이제 한아기가 태어났다면 너의 인생은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짊어지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디 거할 데가 없는 노숙자로 사시다가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부분 한 정부를 어깨에 메었다는 거죠. 대제사장 그 어깨에 두 견대에 왼쪽에 여섯 개의 보석과 오른쪽에 여섯 개의 보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두 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대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놀라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선언하십시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기묘자가 되시고 그분은 또 모사라, 모사라, 모사꾼, 카운셀러죠. 내가 너의 인생에 상담자다.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해. 주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라고요? 예, 완벽한 상담자죠. 맞습니까? 예, 그분은 상담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변호사입니다. 그 이름은 이제 모사라 있는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들어오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지. 그분은 평강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내 마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9장 6절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심어지지 아니하고 사울에게도 심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원대로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원대로 왕을 세워주겠노라 양보하셨어요. 세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세워줄 테니까 이 왕들과 함께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경외해라. 나 여호와를 경외, 이 왕과 함께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라. 그렇게 세워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 10장에 이 사울이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이 세 가지의 징조를 얘기했죠. 기름 부어주면서 네가 오늘 이제 나를 떠나가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 네가 오늘 이제 나를 떠나가는데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그 경계선 베냐민 경계 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이 있는데 야곱의 아내였죠.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묘실 그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럼 그 두 사람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너의 아버지가 염려했던 그 암나귀는 찾았다. 이제 암나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너를 지금 염려하고 계신다. 그러니 빨리 집에 가라. 자 이제 그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려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두 번째 세 사람을 만날 건데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졌고 두 번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을 것이다. 떡 두 덩이를 받을 것이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네가 이르게 될 건데 그곳에서는 그곳에는 이 블레셋의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선지자의 그 무리가 산당에서 나오면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에 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인데 그때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다. 크게 임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세 가지의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귀회를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다 보니 그대로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고 또 자기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징조가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구나. 사무엘의 말씀처럼 그대로 임하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 너는 길을 따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잖아요. 10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 준 그 징조가 사울에게 그대로 임하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의 마음속에 이 사무엘의 교제가 남아 있어야 하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징조가 그대로 임하는 것도 보고 다 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사울이 가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11장에 가셔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또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면 이 암몬 사람 나아스가 암몬 예, 사해바다 오른쪽에 제일 위에 암몬 사람들이 길란 야베스 사해바다 그 위에 보면 길렛 야베스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길렛 야베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길렛 야베스 사람들은 상당히 미약하고 약했기 때문에 바로 저항도 해보지도 못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아, 항복입니다, 항복입니다. 우리와 언약합시다. 그럼 우리가 당신들 숨기겠습니다 하니까 암몬 사람 나아스가, 아, 내가 그렇게 쉽게 항복을 안 받아주고 내가 너희 길렛 야베스 사람들 오른 눈을 다 파가지고 다 빼내고 나서 내가 언약해 주겠다 그랬어요. 아주 독종들이죠. 그냥 좋게 얘기할 때 항복할 때 받아주지. 그래서 됐는데, 아, 내가 니들 오른 눈을 다 빼고 나서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길렛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아하, 나왔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7일간만 시간 좀 달라. 당신을 싸울 수 있는 장수가 누군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테니까 7일간만 시간 좀 달라고 하니까 암몬 사람 나와서가 아주 길렛 야베스를 얕잡아 봤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제 오만한 거죠. 일주일 시간 줄게. 뭐 줘봤자 니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일주일을 시간 약속을 허락받았어요. 근데 길렛 야베스 사람은 시간 약속 허락받았지만은 워낙 미약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소리를 내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울이 초야에 묻혀서 농사일을 하다가 이제 밭에서 소를 먹고 오는데 사람들이 우니까, 이게 웬일로 지금 울고 있습니까? 무슨 일로 울어요? 아, 다름이 아니라 암몬 사람 나아스가 와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 눈을 다 빼고 항복을 받겠다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간 시간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눈이 빠져서 죽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해가지고 이 사울에게 의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소 한 길이를 취해가지고 열두 조각을 나누어가지고 각 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그들 집에 소들도 그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들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에서 군사가 30만, 유다에서 3만, 33명, 3만 명의 용병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3만 명의 이 용병이 일어나서 암몬 사람 나아스를 보기 좋게 다 물리친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막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막 믿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어서 군사들이 33만 명 모이게 하고 해서 정말 이 길렛 야베스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주고 해서 군사들 33만 명 모이게 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암몬을 물리쳤구나. 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각이 됐잖아요. 사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서 옛날의 비리들이 사울이 도대체 누구간데 우리를 구원하랴 했던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사울을 딱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죠. 그럼 사울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 의지하면 되네. 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믿을 만큼 충분하게 주님이 이 사무엘상 11장에서도 이렇게 일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사울은 그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12장에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 그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2장의 사울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논하면서 애굽에 종노릇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 냈고 또 광야길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을 때에 정말 시스라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암몬 사람의 손 그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건져내기 위하여 기드론을 주고 또 사무엘을 주고 또 그 많은 사사들 삼손을 주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다 구원했건만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또 내가 왕인데도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너희들이 정말 큰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원대로 왕을 세워줄 테니 이 왕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징조를 보이면서 너희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우리와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들이 왕을 구한 그 악을 밝히 알게 되리라 하고 하는 게 구하니까 우리와 비를 딱 내리는 거라. 야, 사무엘 말처럼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정말 악한 일이었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네 하고 돌이킬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사울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추내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울의 모양,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사울은 말을 했지만 근본 중심에 사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 내가 세워지지 아니했어. 너는 너로 충만해.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네가 왕이야. 이걸 들추어내시려고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 군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대충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또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게.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여러분, 이게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이래 보면 이 일개 투스타 사단장님이 거느리는 병력이 12,000명이거든. 엄청나거든요. 사단장님쯤 되시면은 무슨 일이라도 하시잖아요. 1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 12,000명의 병력. 그런데 여기는 병거만 3만이니까 탱크 부대가 3만이라고 보면 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6.25 때 탱크 몇 대 때문에 우리는 몰렸는데, 탱크 몇 대에, 몇십 대에. 여러분, 이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또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게 쳐들어왔으니, 감당이 됩니까? 그때 13장을 보시면, 사무엘 13장 7절에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을 쫓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뜨는 겁니다. 13장에서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을 때에 사울과 사울을 쫓았던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뜨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17장에도 보시면은요.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사울을 쫓는 자들, 사울과 함께 하는 자들을 보면 특징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떨든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과 함께 하면. 그러면서 사울이 보는 것은 기껏 해봤자, 백성들은 나에게서, 13장 11절에, 중간쯤 보시면,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보는 눈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면 이 기다렸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 많은 군사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만무하죠.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란 말이죠. 정확하게 형편을 보는 눈이 이 사울은 밝은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사울이 본 것은 이 골리앗의 정확한 모습. 예,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고, 갑옷은 중수가 옷 5천 세겔, 뭐 녹경갑을 쳤고, 어깨사에 노단창을 메었고, 장자는 배틀제 갖고. 사울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형편만 정확하게, 형편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13장이나 17장을 거치면서 이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런 걸 보면서 사울은 자기를 돌아볼 만도 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믿고 말로만 하나님 믿는 모양만 내는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내 나름대로 주행을 하는 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행하였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주의 뜻을 잘 준행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의 신앙이 이러하더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속에 빠져있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무엘 편에서 보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민고,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 행했다고 했는데, 명령을 행했다고 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하니까 사울은 또 이유와 변명을 딱, 그거는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예, 백성이 당신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또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겨놓은 겁니다. 사울은 이런 식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를 13장에서나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볼만하단 말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종을 통해서 말씀도 교제도 많이 받고 주님이 친히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 나를 통해 역사도 일어났고 여호와의 신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한 적도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세워지지 아니해서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구나. 야, 나는 가짜 신앙을 내가 정말 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것이 보여질 만도 하지 않느냐. 17장에서 자기는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너무너무 고통하고 아무런 길이 없을 때 벌벌 떨고만 있었을 그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나이가 있었는데 다윗이었잖아요. 마침 그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양치기 목동 소년으로 딱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소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사울은 너는 목동 아니냐,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근데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것은 사울의 판단이었죠. 사울의 계산법이고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울의 판단과 사울의 계산법은 다 빗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사울의 판단과 사울의 계산법은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았고 자기 경험으로 말미암았던 계산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을 몰랐죠. 어린 애들 부르는 욕을 몰랐지. 샘표 뭐 짜장면인가 간장인가 뭐 욕을 몰랐지 하는 욕을 몰랐다는 거지. 욕을 몰랐다.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 가노라 하는 다윗 속에 있는 다윗의 그 계산법, 이 계산법을 사울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계산법은 정확했습니다. 다윗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계산법이었다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1980년도에 구원을 받고 지금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은혜로 어쨌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1980년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어쨌든 끝까지 견디고 있는데 그러면서 큰 교회의 비밀도 알게 되고 종의 비밀도 보여지면서 주의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제 안에는 저는 이래 보면 약간 이렇게 숨기는 은사가 있고 제 안에는 들추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조금 했는데 우리끼리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전국이 다 알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가 뭐 한다더만은 어떻게 우리는 부부싸움을 10번 했으면 10번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사회자들은 다 어떻게 싸움하고도 거의 안 들키는 수준으로 싸우시더만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가 막 들추내는 은사를 다 활용해서 저는 자꾸 숨기고 숨기면 제 아내는 들추내고 그 들추내는 은사가 조금 더 세요. 제 아내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내 남편은 저 악곡동에 안 가나. 사역자들이 이제 다시 수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시 또 이렇게 목사님 또 호출해가지고 또 가서 또 교제받고 오고 제 아내가 볼 때는 내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그렇게 빠지고 한 번도 안 걸려들어가지고 내 남편 어떻게 목사님 왜 안 잡아가시지? 내가 볼 때는 내 남편 빨리 잡혀가야 될 사람인데 제 아내의 말입니다. 돕는 배필인지 간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이게 내 아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뭔가 빨리 잘 되고 싶은데 제 아내는 계속 걸고 넘어지고 다일러 받치고 그래도 뭐 학교도 빨리 안 가냐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말 그대로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하루는 정말 오래 전인데 저보고 삼척 동자로 하길래 저는 너무 기뻐.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를 당해도 집에 와서 아내에게만큼은 내가 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해요. 그래서 바깥에 다닐 때는 뭐 고개를 숙이고 어깨도 힘 쫙 빠지고 있다가 우리 집 문만 딱 열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딱 여보! 하면서 딱 이렇게 저는 그 맛으로 살아요. 그래서 제 아내 저보고 삼척동자라 그러더라고. 진짜 그렇게 알아주지 말이지. 지금까지 무시하더만은. 그래, 내가 모둠에 저 박사야, 알겠지? 근데 이제 뭐, 한 2, 3일 후에, 여보, 잠깐 오라 그러면 삼척동자는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겠다. 그래. 그럼 뭐, 얘기 안 해도 척척 박사 아니야? 하니까. 아, 그게 아니야. 조금만 더 들어보라 그러면서. 삼척동자라는 것은 모르는 게 아는 척하고, 없는 게 있는 척하고, 못난 게 잘난 척 하는 게 삼척동자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나. 저는 3년 전에 이 광주를 갔어요. 광주 송전을 갔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다 얘기 못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자 이제 법적인 부분을 조금 잘 몰라서 법적인 부분을 많이 좀 어기고 큰 일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앞이 노랗더라고요. 우리 방문대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 길이 없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원상복구를 다 하라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 원상복구하려면 건축비만 20억 이상 들어갔는데 원상복구라. 야,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 다시 광주 가서 또 어떤 분 소개시켜주는 변호사님 찾아가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상담해 줄 노트를 폈다가 듣자마자 딱 어겼네요. 길이 없습니다. 딱 이랬었더라고. 내 말 두 마디 안 들어보고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정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주 변호사 사무실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손을 꼬집었는데 이 아픈 거라. 하, 왜 아프냐? 왜 아프냐? 안 아파야 되는데. 암담하더라고 그냥. 정말 암담하. 매일 암담하더라고. 목사님이 사주 나갔는데 목사님이 가보니까 김행재 인상부터 펴. 누가 저 인상을 펴게 해줄까 하시면서 그거 예수님 다 해. 알았어? 그러면서 뭐 정력 미치고 도로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속으로 목사님 말씀이라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말씀이랑 무슨 한 번에 갖다 붙이면 됩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잘못했으면, 그 잘못 인정하고 그러면 그대로 해, 법대로 해. 이러면 내가 좀 쉽게 일을 할 건데. 아니야. 그물에 손대지 마. 예수님 다 해.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 목사님. 무조건 말씀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면전에서 뭐 속으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아무도 안 되는데 목사님 혼자 되신대요. 아무도 안 목사님 혼자 되는데 그 두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저는 안 되는 것과 되는 사이에 있는 제가 인생이 헷갈리고 혼돈하더라고. 지극히 혼미하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암담하더라고. 그런 세월들을 많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여지는 것이 있었어요. 너 말씀 안 믿지. 너 입만 벌리면 목사님 했지. 너 목사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잖아. 제가 거기서 붙잡혀버렸어요. 제가 들켰단 말이죠. 내가 지극히 형편적인 자였지. 정말 블레셋이라는 문제,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딱 나타나니까 나는 딱 사울인 거예요. 발발발발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딱 누가 얘기 안 해도 사울이구나. 3년 동안 지나면 나는 사울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가끔 말씀 속에 가서 여행하고 집에 다시 돌아오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내가 이사를 안 갔구나. 너희는 요아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현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는 이렇게 안 됐었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내가 말씀께로 이사간 그것이 내가 없었구나. 나는 사울이었구나. 나는 사울처럼 믿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말씀편으로 이사를 안 갔구나. 너무 분명히 저는 송전의 형편에서 저는 넘어졌습니다. 저는 보기 좋게 쓰러져 버렸죠. 나는 넘어져 버렸어. 나는 안 믿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또 말씀 전해주셨는데, 정령 미치고 도로 찾는다고,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는다고, 저는 내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목사님은 믿지 않는 저를 향해서 당신이 믿고 전해줬는데, 목사님의 전해주는 그 말씀도 안 믿으면서 나는 성경도 안 믿고 목사님 말씀도 나는 안 믿는구나. 너무 분명한 저를 보게 되겠다는 거죠. 제가 참 처량하더라고요. 야,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나는 그냥 넘어졌어요. 일어날 수도 없었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넘어졌고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과 종의 말씀들, 그 이후에 목사님 몇 분 오셔서 사무엘상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가부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성탄절날 저에게 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서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쓰러지고 넘어진 저에게 종은 다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면서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저에게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가부 얘기를 주시면서 아, 나에게 주님 물질을 주셨구나. 앞으로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정말 용도 변경이 작년도 너무 아름답게 끝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 건축법을 풀고 있는데 이제 녹지법 그 공원법은 풀어져서 길이 열려졌고, 이제 건축법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은혜 입어야 될 일들이 남아있지만 주님은 놀랍게 일을 행하시고, 무엇보다 저에게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주시고 서가랴에 있는 4장 7절에 있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무 쉬구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제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 다 풀어진 건 아니지만 풀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건축법은, 내 마음속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부분들이나 남은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에 주님이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블레셋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골리앗은 좋은 것이다. 이 블레셋이나 골리앗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때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할 때 혜성같이 나타나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찰나는 다윗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의 문제를 간단하게 다윗은 해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로 살아왔던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삶을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다윗이 찾아와서 다윗이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울의 왕국이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의 왕국이 도래되어져서 사울이 죽은 이후라 하면서 사무엘하 1장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울의 왕국을 끝내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다윗은 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 시대를 주님은 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대를 끝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윗의 시대가 도래된 것처럼 우리 안에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새로운 왕 다윗이 세워졌던 것처럼 나라는 왕은 이제 물러가고 우리 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 가노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과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 마음껏 여러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예, 오늘 오전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참 잠깐만 오늘 오후에 우리 저 세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으신 이후에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세례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식은 나의 옛사람을 이제 물에 잠그고 끝내버리고 물에 잠겼다고 올라올 때 아,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식을 가지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식사 이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금을 받고 나오시면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된 것처럼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왕노릇 했던 그 삶을 끝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